로마서 7장 12절 13절 두 절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로마서 7장 12절 13절입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 되게 하려 함이니라.
생각해 볼 본문 말씀을 봅시다. 우선 13절을 먼저 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하는 어떤 상투적인 표현을 다시 대하게 됩니다. 이 표현은 여러 번 나왔습니다. 먼저 로마서 6장 1절에 이런 표현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기억나시죠? 15절에도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7장 7절에도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가 13절에 보는 것 같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로마서를 해오면서 중심되는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물로 구원을 받았다 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노력과 선택과 의지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긍휼과 자비의 선물이라 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로마서 3장, 4장, 5장을 오고 나면 결국 이런 중요한 그 오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 오해 중에 가장 중요한 것 두 개는 은혜에 관한 것과 율법에 관한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절에는 조금 전에 본 바와 같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우리가 거저 구원을 얻었고 아무것도 안 하고 선물을 받았으니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믿음과 신앙에 대하여 열심을 내겠는가 하는 그 은혜 지상주의적 발상에 의한 이런 나태와 말이 안 맞는 질문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6장에서는 온통 은혜가 우리를 의와 거룩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주어진 것인데 어떻게 다시 죄로 돌아간단 말이냐. 그래서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 다음에 7장에 이르러서는 그렇다면 율법은 왜 준 것인가 하는 거죠. 율법은 왜 준 것이냐. 율법으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율법으로 오히려 죄만 더 짓는다면 왜 율법은 준 것이냐.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이 죄냐? 율법이 죄를 조장하느냐? 율법이 죄의 근거냐? 이유냐? 그렇진 않다 말이죠. 그럼 뭐냐? 12절 이로 보건대 율법도 거룩하며 계명도 거룩하며 의로우며 선하도다. 율법 자체는 의롭고 거룩하고 선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13절 마지막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선한 것이 내게 왜 사망을 결과시키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중요한 질문인 것입니다. 율법이 죄가 아니라면 좋다. 그렇다면 그 선한 것이 왜 내게 사망을 결과시키느냐? 선한 것이 왜 내게 사망을 만들어내느냐? 답이 이렇게 나옵니다. 13절 다시 봅시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분명하게 이 선을 거어야 됩니다. 율법은 죄가 아닙니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그런데 왜 선한 것으로 나에게 결과되는 것은 사망밖에 없느냐? 왜 사망밖에 없냐? 그건 율법 때문이 아니라 죄 때문이다 이겁니다. 바로 나에게 사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죄 때문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하여 율법은 주어진 것이다 이겁니다. 율법이 주어짐으로 우리는 사망밖에 열매 맺지 못하는 자임이 확인됐습니다. 율법이 아니었더라면 이 확인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7절에 이미 이렇게 나와 있었던 말에도 답이 있습니다. 7장 7절,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각양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니라. 이게 율법의 기능이요,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합시다. 율법 자체는 거룩하고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을 나타내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합니다. 구약에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신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 삼기 위하여 이렇게 요구한 것을 기억하셔야 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그에 속한 백성도 거룩해야만 합니다. 우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당연한 표현이요, 그와 교제를 하며 그의 안에 안주할 모든 자들이 마땅히 가져야 할 최소한의 수준입니다. 그러나 이 율법이 그 거룩하고 선한 대로 우리에게 작용하지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왜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일 이 율법이 없다면, 즉 율법의 참다운 기능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죄를 몰랐을 것이고, 죄를 몰랐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몰랐을 것이 되고, 그렇다면 복음은 죽는 것이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로마서 7장은 이렇게 긴 설명을 율법의 기능과 목적에 할애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13절 다시 보시면,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라고 되죠. 선한 것. 율법은 선한 것이에요.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다. 선한 율법으로 나를 죽게 만들었는데 이유는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율법의 목적입니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그러나 선한 것이 선한 것을 열매 맺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우리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율법이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우리가 죄인인 것과 죄가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 것을 몰랐을 겁니다. 이렇게 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가 믿는 바 복음과 구원의 도리를 가르칠 때, 그리고 그것을 전파할 때 가장 크게 부닥치는 벽이 뭐냐면 이 죄에 대한 개념입니다. 저들이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과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거룩에 관한 것이고, 저들이 갖는 죄에 대한 개념은 윤리와 도덕에 관한 인간 앞에서의 상대적인 어떤 평가입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세상 사람들이 가장 크게 반발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왜 너희만 오르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너희만 오르냐? 왜 너희만 구원을 얻고 너희만 선하다고 하느냐? 불교 신자들이 너희보다 더 낫고 이슬람교 신자들이 너희보다 낫다라는 얘기들을 자주 사용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이슬람교도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보다 더 정직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며, 불교 신자들이 우리보다 더 자비하고 더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들과 우리가 전혀 다른 것은 그들은 율법이 무엇인지를 모릅니다. 즉 죄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모른다는 데서 저들은 율법의 기능을 혜택받지 못한 자들인 것입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 가운데 있는 것을 이런 식으로 밝혀냅니다. 우리가 죄 안에서 이런 죄를 지을까 저런 죄를 지을까를 고민하는 동안은 죄는 우리를 구속하거나 방해하지 않습니다. 그 힘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죄는 죄를 지을까 하나님 앞으로 갈까를 놓고 망설일 때는 가장 큰 힘을 내서 우리를 압박하고 방해하고 핍박합니다. 이렇게 해봅시다. 언젠가도 우리가 했습니다마는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그리스도를 따라 살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해서는 죄는 있는 대로 힘을 발휘해서 우리를 방해해서 우리를 죄 가운데 내다 꽂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아닌 나를 치장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내 욕심을 채울 것인가, 욕심을 채워서 재미를 볼 것인가, 욕심을 사양해서 잘난 척을 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동안은 죄는 절대 나를 방해하지 않습니다. 둘 다 죄이기 때문입니다. 둘 다 전혀 하나님과 아무 상관이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의지의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교양 있는 사람인가, 내가 얼마나 배운 사람인가를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과 하나님 앞으로 가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건 자기 치장입니다. 로마서 9장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의 실패를 바로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9장 30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려, 의를 쫓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쫓아간 이스라엘은 법에 이르지 못했으니 어찌 그러하뇨? 이는 저희가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행위에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 이스라엘 백성이 왜 의에 이르지 못했다고요? 믿음에 의지하지 않고 율법에 의지했는데 그 율법이 내가 누구냐를 밝혀주는 작용으로는 사용되지 않고 그걸 지키려고 애를 썼다고요. 그걸 10장 1절 이렇게 연결합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저희로 구원을 얻게 함이라. 내가 증거하느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이겁니다. 자기가 잘났다는 것을 증명하는데 율법을 썼죠. 율법의 진정한 기능이 저들에게 작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죄인인가가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비유하신 그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하는 모습을 상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바리새인이 기도하기를 하나님이여 감사합니다. 내가 저 세리와 같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나는 노략질하지 않고 나는 남의 재산을 빼앗지도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토색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일회에 두 번 금식하고 온전한 십일조를 바쳤습니다. 그들이 율법의 진정한 기능,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가 괜찮은 사람인 줄 알고 윤리적, 도덕적, 종교적 교양과 지식과 여러 차원에서 자기가 남다른 온전한 사람인 줄로 알고 까불고 있는 이상 죄는 그를 결코 건드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다 죽게 내버려 두죠. 그래서 로마서 7장은 바로 이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뒤로 연결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부터 빠져나오려고 하자, 즉 율법이 이르러 하나님이 무엇을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밝히셔서 우리로 하여금 죄로부터, 나와 흑암의 권세로부터, 죄와 사망으로부터, 의와 거룩으로, 생명으로, 하나님 존전으로 나가려고 하자 죄가 어떻게 우리를 붙잡든가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줍니다. 7장 15절입니다.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원하는 이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그것을 함이라.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내가 이로 율법에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이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은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잘 보십시오. 율법이 등장함으로써 율법의 거룩과 율법이 요구하는 선과 의를 추적하려고 하자 결국 나는 뭘 발견하느냐 하면 이 옳고 이 생명이고 진리인 것을 선택하려고 하자 내 속에 더 거대한 어떤 세력이 나를 붙잡아서 그리 가지 못하게 하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는 겁니다. 내가 죄 속에 있을 때는 이런 죄를 선택할 것인가 저 죄를 선택할 것인가 죄 안에서 놀고 있는 동안은 내 속에 어떤 세력이 있고 내가 어떤 큰 권세 아래 붙잡혀 있는 줄을 몰랐습니다. 나는 자유자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진리와 생명을 보게 되고 그것을 선택하려고 하자 내가 나의 주인이 아니고 거대한 어떤 세력 하에 있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 나갈 수 없는 위치에 있는 내 처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일 이 율법이 내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와 거룩으로 내가 어떻게 갈 수 없는 참담한 처지에 있는가를 밝히지 않으면 우리는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르면 우리가 갖고 있는 구원에 대한 이해들은 성경과 다른 것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으로 가보십시오. 10절입니다. 성경이 율법에 관하여 얘기하는 것을 성경이 얼마나 자주 논의하는가를 보셔야 되고 그 오해에 여러분이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율법은 구원의 방도가 아닙니다. 율법은 죄를 지적하러 온 것입니다. 다시 봅시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이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니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에 관하여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그럽니다. 왜요? 율법은 한 번만 틀려도 실패하는 것이고 율법 중에 한 가지만 저촉이 돼도 범법자가 되는 겁니다. 항상 지켜야 되는 거예요. 항상 언제나 모두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걸 항상 모두를 지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한순간도 그 중에 한 가지도 지키질 못합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입니다. 왜요? 율법이 우리를 저주하기 때문이 아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룰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로마서 7장에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르매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실제적으로 우리가 겪는 일상생활 속에서의 신자들의 실패도 동일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등장을 하시죠.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구원이 우리에게 허락이 됩니다. 율법은 처음부터 그 의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따지다 보면 율법을 먼저 줬는데 율법으로 구원 얻을 자가 없어서 예수님께서 오신 것 같은 또 오해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15절 형제들아 사람은 이해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나 폐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네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의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없이 하지 못하여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만일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 구원에 관한 약속, 즉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는 건 언제 약속이 됐냐면 아브라함에게 약속이 됐습니다. 창세기 15장에서 약속이 됐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답니다. 그래서 그것이 구원을 얻는 유일하고 영원하고 온전한 하나의 모델입니다. 우린 그 식으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습니다. 그럼 율법은 언제 준 것이냐? 그 이후에 430년이나 흘러서 준 겁니다.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도달하여 모세가 하나님 앞에 받아갖고 내려왔습니다. 그 구원의 방도는 옛날이나 지금이나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럼 율법은 왜 줬죠? 19절.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중보는 한편만 위한 자가 아니니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을 거스리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율법은 왜 줬다고요? 구원의 방도로 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는 걸 돕기 위해서 오는 겁니다. 어떻게 돕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의 구원을 만들어낼 수 없음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게 하기 위하여 오는 것이 율법입니다.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입니다. 22절.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죄 아래 가두기 위하여 오는 겁니다. 우리가 죄 아래 있다는 것을 확인시키기 위하여 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죄를 제대로 알지 못하면 십자가의 필요성을 모릅니다. 이건 정확히 로마서 3장 식의 얘기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3장 19절. 로마서가 구원을 설명할 때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어요. 로마서 3장 19절.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사람이 없어요. 율법으로는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의로워질 방법이 없구나,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까지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게 있어야 십자가의 필요성을 합니다.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을 어디서부터 확인하냐?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확인으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율법이 등장하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이 확인되지 않느냐? 우리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라는 비명이 없고 그 비명이 없이는 십자가를 붙들 이유가 없습니다. 십자가를 붙들지 않으면 우리는 모두가 어떤 싸움에 빠지게 되냐? 누가 더 잘났냐 싸움밖에 안 됩니다. 누가 더 잘났냐 싸움. 처음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상 사람들과 우리가 큰 차이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율법이 그 작용을 해서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안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네가 죄인인 줄 모르는 자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때 가장 크게 걸리는 게 뭡니까? 언제나 이거죠. 죄인이라는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그걸 이해를 못하죠. 내가 왜 지옥 갑니까? 내가 왜 죄인입니까? 오늘날 한국의 상황은 훨씬 더 나빠요. 워낙 불성실하게 살고 이 교활하게 살고 타협하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는 큰 소리 치면서 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는 착해 보여요. 그래서 뭐 죄송합니다만은 이번 대선 후보에 나오신 분들 중에 1번, 2번, 3번의 그 기호를 가지신 분들에 대해서 누구를 찍을 것인가에 대한 신문에 아주 좋은 조언이 나왔어요. 여러분들도 보셨겠습니다. 그 조언이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어요. 원래 찍으려면 나은 사람을 뽑아야 되잖아요. 더 나은 사람,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진취적이고 뭐 더 책임 있고, 그게 아니라 덜한 사람을 뽑으래요. 덜 뭐예요? 덜 거짓말하고 덜 돈 쓰고 덜 타협하고, 이게 잘난 사람을 뽑는 게 아니라 덜 악당을 뽑아야 되는 세상이 됐으니 말이죠. 그래서 우리 모두가 무슨 마음이 드냐? 내가 나가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이 든다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나가면 최소한 이 세 사람보다 낫잖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안 드세요? 저는 들던데요. 제가 분명히 나요. 눈이 조금 작은 거 빼놓고는 질 게 하나도 없다.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세상 속에서는 우린 모두가 죄인이라는 것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선하심 앞에서 자기를 비춰보지 않는 한 사람끼리 비춰보면 도토리 키때기죠. 왜 내가 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복음과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구원에 대하여 철저하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는 한 그는 십자가를 자랑할 수가 없게 됩니다. 십자가를 자랑할 수 없게 되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신자로 사는 게 억울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불평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지? 첫 번째 불평이에요. 그 한 걸음 더 나가서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었든 내려와보라 할 때 짠! 하고 내려왔고 내려왔다. 어떡할래? 그냥 귀싸대기 한 대 치고 그리고 그냥 열두 제자 데리고 스파르타카스 같이 로마로 진격해서 시저를 단칼에 죽이고 온 세상을 평정하고 지금까지 백마 타고 흰옷 입고 면류관 쓰고 다니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여러분은 꽝인 거예요. 그건 성경이 얘기하는 구원이 아니며 성경에서 가르치는 우리의 본 모습이 아닙니다. 우린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처지에 있고 하나님은 영원한 징벌밖에는 기다릴 것이 없는 처지에 있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내 대신 그를 죽이시고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겁니다. 그래서 신자는 구원 얻은 것과 비교할 다른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이 없습니다. 그가 이 세상에서 아무리 불행하게 살고 아무리 억울하게 산다 할지라도 억울하지 않은 자가 신자입니다.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만약 그 인정이 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것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권위 앞에서 자신을 생각지 않는 것입니다.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존엄하신 권위를 아직도 모르는 겁니다. 그에게 불충하며 그를 외면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감히 불만이 있고 감히 억울하다는 소리가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미하심과 그의 거룩하심 앞에서 몸둘 곳을 찾을 수 없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거룩하여져서 그 앞에 칭찬과 사랑 속에 설 수 있다는 것은 온 세상을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요 우리의 전 생애를 죽어도 바꿀 수 없는 것이요 어떤 것으로도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신자만의 특권이요 자랑이요 감사거리라는 것을 아는 것 율법이 한 일입니다.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위치를 깨닫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인정케 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며 주 앞에 엎드리게 하며 그 앞에서 얻은 바 우리가 얻은 이 구원을 감사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핑계를 대지 마십시오. 왜 선악과를 만드셨냐고 왜 예수님을 죽이셨냐고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의 못난 것 때문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얼마나 굉장한 것인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하신 존전 앞에 내가 이제 사랑과 은혜를 입고 설 수 있는 자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 일인가 분명하게 확인하시고 여러분이 남은 생에 신자로서 사는 삶의 행복과 승리와 마땅한 인내와 충성을 놓치지 않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두셨으니 감사합니다. 우리로 자랑하는 자, 교만한 자, 헛된 일에 정신을 파는 자 되게 마옵시고 이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부름을 입은 자처럼 절제하며 경건을 연습하며 인내하며 충성하며 사랑과 자비와 온유와 겸손으로 옷 입고 우리 하나님의 새롭게 만들어내신 자처럼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의 생애를 충성되이 신앙으로 살게 하사 거룩한 열매를 맺게 하시고 생명과 영혼에 이르는 향기를 바라며 그 열매를 맺고 주 앞에 나아설 수 있는 복된 신자의 삶을 마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